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선거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주 등 네 곳에서 유세를 펼쳤고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주에서 처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서명서를 제기하면서 이번 선거는 바이든의 경기 후퇴냐 트럼프의 경기 회복이냐 등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주 플린트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의 애완견이며 국제무대에서 어떤 존재감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의 미시간주 유세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 바이든과 공동 유세에 나서게 됐습니다. 미 대선 개표에 수주가 소유될 수 있다며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유세가 열린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11월 3일을 주시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펜실베니아주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다릴 것이지만 아직 알 수 없으며 미국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 선거 캠프 반대에도 연방 대법원에 의해 대선 이후 사흘까지 부재자 투표가 허용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사태로 대선 우편 투표가 급증한 가운데 미 전역 내 배달 지연으로 개표 지연이나 무효표 처리 가능성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투표에 나선 유권자 수가 9천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 등이 50개 주와 워싱턴 DC 선거 관리 당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CNN은 미국 내 14개 주에서는 등록 유권자 절반 이상이 또 전국적으로는 43%가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와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등 35개 주의 투표 참여는 지난 대선 투표자 수의 절반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미국 선거 프로젝트도 사전 투표 인구가 9,048만여 명에 이르며 조기 현장 투표는 3,297만여 명, 우편 투표는 5,751만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의 앤터니 파우치 소장이 신종 코로나 상황에 대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입었고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가을과 겨울에 접어드는 이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실제로 이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고인 10만 233명을 기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한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코로나 공중보건 측면에 접근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이 오는 5일부터 한 달 동안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갑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재확산 대응 일환으로 4주 동안 제2의 봉쇄 조치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에 따라 잉글랜드 전역의 식당과 바, 운동시설 등 비필수 사업장의 운영이 중단되며 다만 지난 3월과 달리 유치원 등 대학교 수업은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도 신종 코로나 방역으로 인구 70%가 거주하는 지역 내 이동을 부분적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오 코스타 총리는 수도 리스본과 포르투 일부 지역 주민 710만여 명은 병원과 약국, 상점 방문 외에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 유입 확산 방지 대책본부는 지난 하루 동안 수도 모스크바를 포함한 전국 85개 지역에서 18,665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163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31일 프랑스 리오에서 정교의 신부를 대상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도주 후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론은 그리스 국적의 정교의 신부가 두 차례 총격을 받아 생명에 위협이 있는 부상을 입고
계절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봄에서 여름이 그러했고 여름에서 가을 그리고 겨울로 가는 길목에 지금 가을이 끝자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부니까 북부 산간 지역은 이미 겨울이 성큼 들어서 있죠. 요즘 웬만한 곳에서는 전기나 가스로 아주 훈훈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렇게 찬바람이 일고 겨울이 깊어가면 아궁이에 불 떼고 연탄불 갈아놓고 이 아랫목 차지하고 누워서 이 등 지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 아직은 남북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의 겨울 풍경이 아닌가 합니다. BOA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일제강점기 시대 노래입니다. 가곡 가련아로 시작합니다. 김옥 선생의 시에 나운영님이 곡을 붙인 가곡 가련아, 한국의 소프라노 형진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끝없는 구름길 어디로 향하고 그대는 가련아, 가 없는 바다의 외로운 배처럼 어디로 뜨려나, 사랑의 스물은 덧없이 흐르고 앞길은 멀어라, 기쁨은 빠르고 서름은 끝없이 마음만 아파라. 김옥 선생은 28살이었던 1924년에 시대를 살아가던 그 젊음의 기쁨, 서름,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담아서 신문에 이 시 가련아를 발표를 했고요. 이 시에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에 선율을 붙인 작곡가가 나운영입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하네요.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방송되는 주말의 음악여행, 이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민요와 가곡, 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서정가곡, 그리고 고전음악 오페라 속의 아리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모시겠습니다. 1910년의 미국입니다. 레오 프레드만이 작곡을 하고 베스 비슨이 가사를 쓴 Let Me Call You Sweetheart, 당신을 스윗하트라고 부를게요 라는 노래인데요. 1911년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빙 크로스비부터 팻 분, 패티 페이지, 슬림 휘트먼 등 1970년대까지도 유명 가수들에 의해서 다시 불렸던 곡입니다. 난 당신을 매일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맑은 날이나 흐린 날에도 은은한 달빛이 비출 때도 난 당신과 사랑을 나누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놀란답니다. 스윗하트라고 부를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진실한 사랑의 눈빛을 잃지 마세요. 당신을 스윗하트라고 부를게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늘 당신을 갈망했고 지금 더욱더 그렇습니다. 밝고 환한 미소가 좋습니다. 여기저기 지저귀는 새들도 지천으로 피어나는 장미도 사랑스럽지만 당신만이 단 한 사람 당신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Let me call you sweetheart. 오늘은 팻 분과 셜리 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나온 미국 노래였어요. Let me call you sweetheart. 당신을 sweetheart라고 부를게요. 였습니다. 한민족의 정서로는요. 결혼한 부부가 되어야 여보, 당신 이런 호칭을 쓰잖아요. 서양에서는 특히 또 미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사랑스러운 아이, 귀여운 아이를 부를 때도 sweetheart라고 부릅니다. 허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너, 당신 이렇게 부르는 유보다는 참 다정한 표현이죠. 이 노래 속의 스윗하트는요. 정말 꿈속에 있는 듯 사랑에 빠진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부르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애칭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는 이 두 사람, 그 사랑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100살을 앞둔 한 미국 부부의 결혼 80주년 이야기를 인터넷 기사로 봤는데요. 어떻게 이리 오래 행복하게 같이 사셨습니까? 하는 물음에 웃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농담은 안 했던 것이 비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음악이 있었는데 연애할 때 불러줬다는 이 노래 Let me call you sweetheart. 결혼 80주년을 맞은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불러줬다. 이 소식을 보고 아, 참 좋으시겠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1890년대 미국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한때 미국 남부 아칸소주의 주 노래로 지정됐던 The Arkansas Traveler, 아칸소 여행자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는 시대에 따라서 뭐 여러 종류가 남아있는데 숲속 낡은 오두막에 사는 이 바이올린처럼 생긴 피들 연주자인 노인과 여행자의 만남과 대화, 농담이 담긴 가사가 특징입니다. 옛날 옛적 아칸소 한 오두막 앞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좋아하고 즐겨 듣는 곡을 피들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피들을 연주하는 노인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지붕에 폭포처럼 물이 새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여행자가 지나가다가 연주 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오두막은 물난리가 났고 노인의 발도 젖어 있지만 노인은 꿈쩍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집을 손보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노인은 계속 연주만 하면서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니까요 합니다. 여행자는 아 그렇군요.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지붕을 잘 묶어야겠습니다. 이랬더니 노인은 계속 연주만 하고 신발 뒤꿈치로 박자만 맞추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두세요. 당신이 나에게 부담을 줍니다만 내 오두막은 비가 오지 않으면 새지 않는답니다. 아칸소의 여행자입니다.
Upon a time in Arkansas, an old man sat at his little cabin door, and he fiddled at a tune that he liked to hear, a jolly old tune that he played by ear. It was raining hard, but the fiddler didn't care. He sawed away at the popular air, though his roof tree leaked like a waterfall. It didn't seem to bother the man at all. The stranger says, now the way it seems to me, you better mend your roof, said he. But the old man says, as he played away, I couldn't mend it now, it's a rainy day. That's all quite true, but this I think is a thing for you to do. Get busy on a day that is warm and bright. Patch the old roof just as good and tight. But the old man kept on a-playing at his reel. He tapped the ground with his leathery heel. Get along, says he, for you give me a pain. A cabin never leaks when it does not rain.
베토벤의 가곡 아델라이데, 스웨덴의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본 오터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울처럼 빛나는 커다란 물결 안에서도, 알프스 눈 속에서도, 침몰하는 낮의 황금빛 구름 안에서도, 별들의 평원에서도 당신의 모습이 반짝입니다. 아델라이데. 1795년 25살의 베토벤이 마티손이라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사랑의 노래 아델라이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란드의 민요를 들어보실 겁니다. 빨간 열매라는 뜻의 체르보네 야고드인데요. 언제 누가 이 노래를 만들어졌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지금도 폴란드의 축제나 결혼식 같은 흥겨운 행사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박자가 아주 빠릅니다. 빠른 춤곡이고요. 폴란드의 민속악기로 하는 연주곡으로도 또 합창, 중창곡으로도 다양한 분위기로 이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체르본의 야고드, 폴란드 민요 빨간 열매입니다.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의 전통 민요구의 춤곡입니다. 엘비토. 춤의 수호 성인인 세인트 비투스와 연관되어 있는 제목이고요. 예술로 승화시킨 추후의 춤사위를 확인할 수 있는 춤곡입니다. 대개 이 곡은 여성들이 연주를 하는데요. 여성들이 조끼를 입고 아주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이 곡을 연주한답니다. 또 1930년대 스페인 내전 기간에도 널리 불렸던 노래였습니다. 스페인의 민요 엘 비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구상부터 완성까지 무려 60년이 걸렸다는 대작 파우스트는 그 철학적 의미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줬고 프랑스의 작곡가 샤를 구노가 1859년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오페라 무대에 올렸습니다. 오페라 파우스트의 무대는 16세기 독일입니다. 늙은 철학자이자 화학자인 파우스트가 번민에 빠집니다. 평생 연구에만 빠져 살았고 책 속에서만 지혜를 구하는 자신에게 절망을 하고 독약을 마시려 합니다. 그때 창밖으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노랫소리, 수확을 기뻐하고 신께 감사를 드리는 노래에 파우스트는 오히려 신을 저주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납니다. 아주 부유한 귀족의 모습입니다. 파우스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파우스트는 젊어져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자신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갖는 조건으로 또 지옥에서 자신의 종이 되라는 조건을 내걸며 물레를 돌리는 처녀 마리그리터의 환영을 보여줍니다. 파우스트는 조건을 받아들이며 독약을 버리고 젊은 귀족의 모습이 됩니다. 마르게리테는 부모 없이 곧 군대로 가야 하는 오빠 발렌틴과 사는 가난한 아가씨입니다. 걱정이 많은 오빠는 친구 지벨에게 동생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손금을 봐주는 척 하다가 지벨에게 만지는 것은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에게 악담을 하는 것에 화가 난 발렌틴. 메피스토펠레스와 결투를 벌이지만 악마의 힘은 발렌틴의 칼을 부러뜨립니다. 발렌틴은 부서진 칼로 십자가를 만들고 메피스토펠레스가 동요합니다. 사람들이 합세 십자 모형을 만들어 메피스토펠레스를 쫓아버립니다. 파우스트는 환영 속에 그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르게리테에게 다가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으로 보물상자를 집 앞에 갖다 놓고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르게리테가 보석상자를 보고 기뻐하는 보석의 노래 아 젤리 드 부아 호주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르게리테를 부러워합니다. 파우스트는 자연스럽게 마르게리테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둘이 걸으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척 가까워집니다. 날이 어두워져 다음 날을 기약하고 헤어졌는데 악마가 파우스트를 꼬셔서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마르게리테의 기도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내일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마르게리테의 목소리를 듣고 파우스트는 그녀를 찾아가 안아주고 밤을 같이 보냅니다. 마르게리테가 혼자 물레를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마르게리테는 부른 배를 안고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친구 지벨이 나타나 복수를 결심하지만 마르게리테는 아직 아기와 파우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섭니다. 마르게리테는 기도를 하다가 자신을 저주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보고 놀라 쓰러집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오빠 발렌틴이 동생의 처지를 알게 되고 파우스트와 결투를 벌이다가 죽게 되는데 마르게리테를 원망합니다. 악마와 마녀들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마법의 술잔에 담긴 영원한 망각을 마시려던 파우스트. 잔에 비친 감옥에 갇혀있는 마르게리테를 보게 됩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정신을 놓은 마르게리테. 사고로 아기를 죽이게 되고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마르게리테를 찾아온 파우스트는 도망을 가자고 재촉하지만 마르게리테는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파우스트의 손에 오빠 발렌틴의 피가 묻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르게리테는 파우스트를 저주하며 신께 용서를 구하며 죽습니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파우스트를 끌고 지옥으로 가고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마르게리테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오페라 파우스트의 막이 내려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와 샤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는 큰 차이가 있죠. 괴테의 철학적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장편의 원작과는 달리 오페라 파우스트는 그 원작 가운데 일부, 그 중에서도 마르게리테의 비극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오페라를 상연할 때 제목을 파우스트 대신에 마르게리테라는 이름을 써야 했을 정도로 이 작품을 대하는 독일 관객의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오페라 파우스트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아리아는 파우스트가 처음 마르게리테를 만나러 가는 날의 아리아입니다. 집 앞에 보석 상자를 두고 나오면서 초라한 오두막인데 알 수 없는 은총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정결한 집, 이탈리아의 테너 프랑코 코렐리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민요, 짝사랑에 대한 노래, 비벨라 하우스, 나나무스클이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차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갔다는 남자친구 이야기인데요.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그녀가 죽는다면 그가 그녀에게 돌아오고 싶겠지만 그녀는 결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런 가사였고요. 제목에 나와 있는 장미, 그리고 라일락, 오래 살아라, 이런 말로 노래가 끝나는데 장미가 여자친구, 라일락은 떠나간 남자친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선율의 미녀 중에서 다케다의 자장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요로도 유명하다는데요. 이 노래 역시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간사이 지방 교토에 몹시 가난한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 살던 이 다케다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산 너머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가을 축제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외로운 신세를 슬퍼하면서 집과 가족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작은 아이 다케다.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리면 아기가 더 많이 울게 되고 그러면 다케다가 더 힘들어질 텐데 축제에 입을 옷도 없거니와 갈수록 말라가고 있으니 산 넘어 보일 듯한 고향집 생각만 간절하다는 가사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이 노래는 1960년대 말에 일본의 한 민요 그룹이 음반을 내면서 대중적으로 불려졌고요. 1990년대에는 중국어로도 번역돼서 중국과 대만에도 널리 알려진 일본의 민요입니다. 다케다 노 코모리 우타, 다케다의 자장가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주 시간에도 음악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